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스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에스라서 5장, 오늘은 4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겠네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그거예요.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찬성하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학개는 참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스가랴는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받은 명단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공사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답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러분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냥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거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고 여러분 세밀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참 어디서 그런 그 지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막 우리가 입이 막힐 정도가 되니까요. 여기서도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요. 좀 더 그냥 쓸데없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좀 속시원하게 말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이러한 답변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어쨌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인데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왕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다리오였는데 그리고 그때까지 약 7년의 세월이 지났음이 분명합니다. 6절로 7절을 볼까요? 강 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다보네스와 그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는 만안하시오며, 이것은 뭐 일반적인 그냥 인사죠. 아마 대적들이 지급편으로 보낸 두 번째 편지였다고 보여져요. 저는 아마 그들이 속달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계속되는 편지의 내용 8절을 보실까요?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본절의 핵심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간 것은 이러한 사실을 정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려 우리는 그들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웃 도시에 갔다가 잠시 그곳을 들이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예요.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시죠. 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 즉, 그 물으니까 누구누구 이름이 나온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의 이름이 언급되게 되어진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11절을 볼까요?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이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하였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유다 백성은 그들에게 약 70년 전에 있었던 포로기의 역사를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12절로 13절 말씀 아니겠어요? 유대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고레스 왕이 자기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함께 성전에서 쓰는 기구까지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말을 했어요. 14절로 15절을 볼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병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편지는 다음과 같은 요구와 함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대적들은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편지는 조서에 대한 유대인의 주장이 유대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드네와 그의 동료들은 왕에게 조사를 요구했어요. 대적들은 이러한 조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확인된 셈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위치 및 상황에 관련한 많은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크게 다릅니다. 위치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장소인 본국에 있었고요. 고레스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환이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신한 고레스는 유대 민족에게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장소, 즉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전 재건의 모든 역사를 중단하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 혼돈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상태에 계신 거거든요. 이보다 더 안전한 상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포기하고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위치는 좋지만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계신 거거든요. 에스라서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장차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지의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민족의 적대자들이 누워서 침뱉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범했다는 것인데 그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가서 먼지 쌓인 고문서들을 이제 끄집어내게 됩니다. 6장 2절 3절을 보면 메대에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5절인데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참 이러한 것은 모두가 옛날 기록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만약 유대인의 대적인 다드네가 이것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던들 왕은 조소와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적에 있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리오 왕은 다드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찬송 함께 하시고요. 다드네의 조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이 다드네 그 조서 내용 한번 살펴보죠. 에스라서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제 강 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다보네와 너희 동료 강 서편 바삭 사람들은 이곳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다드네는 총독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었을 때 현직 장관인 다리오는 그것이 메대와 바사법으로 바꾸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성전 재건을 돕는 조소를 추가로 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률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왕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 서편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이곳 바사로 보내지 말고 그 돈을 성전 재건에 힘쓰는 자들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로를 통해 당신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되어지는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죠.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총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것은 유대 백성에게 있어 얼마나 유리한 내용의 조서인지 모릅니다. 왕은 또 성전 재건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가할 엄한 형벌에 대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이게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학계와 스가랴서를 함께 읽었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 두 선지자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소선지자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메시지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 메이저급이에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조금 더 볼까요? 6장 14절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여러분, 성전은 그러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학개와 스가랴의 영감에 의한 지도 아래 그 재건축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선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메이저급이거든요. 대단한 선지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전 완공과 이제 헌당에 대한 내용인데 다리오 왕 6년 아사달 3일에 아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란 표현이 이게 어떤 건가라는 이 주의를 갖게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유다와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가리켜 오늘날 버림받은 열 지파라고 부르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다 남유다의 두 지파와 함께 형제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서로 형제가 되어서 함께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대상이 누구였죠? 여기 보면 정확한 것을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겠어요? 17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어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본국으로 귀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열두 지파 모두가 귀환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서 열두 마리의 수염소와 속죄제의 예물이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 지파는 버림받아 그들 중 일부는 여러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후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후에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될 것인데, 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네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40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그들은 성전 복원식 후에 정확히 5주 만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월절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월절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5장, 6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과 헌당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7장, 8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에스라의 영도하의 귀환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분량의 책인 에스라서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앞에 그 여섯 장에서 당시 약 5만 명의 유대 백성들이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계속적인 신앙 숭배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또 자기들의 땅을 매 7년마다 휴경하지 않으므로 모세율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고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땅으로 그동안 잃었던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여 새롭게 하신 후 당신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허락을 해주셨던 겁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에스라의 두 번째 일행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본책의 저자인 에스라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네 장을 통해 본책의 저자를 만나게 되는데, 제 7장과 8장에서는 우리가 에스라의 인도하에 유대의 백성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일어난 대변화는 영적 쇄신을 몰고 왔고, 이 두 가지는 서로 항상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연구할 때도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경에서 등한시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가 교회는 물론 성경 주석가들에 의해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언제 여러분 에스라서가 본문이 되었는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경청하신 적이 있나요? 혹 여러분은 에스라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본책은 교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읽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장에 걸쳐 에스라를 만나면서 그의 신앙적인 인물됨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쭉 읽고 그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2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둠의 육대손이요, 아마라의 칠대손이요, 아사라의 팔대손이요, 물라요스의 구대손이요, 히스기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바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집 6대손이라. 16대손이라. 참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그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 자라난 것을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허락하는 것은 아닥사스다인데요. 그것은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스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